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발생한 텍사스주 총격 사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8명의 미국인이 어제 우리나라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총기 폭력 행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과 나는 그들의 가족과 위독한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 초동대응 인력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R-15형 공격용 무기로 무장하고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이 쇼핑몰에서 무고한이들을 총격해 숨지게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미국 사회는 올해 이미 약 200건의 대규모 총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추정치를 언급하면서 미국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총기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에 다시 한번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게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총기 규제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앨런시 소재 한 쇼핑몰에서는 지난 6일 한 무장괴한의 총기 난사로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자녀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숨졌으며 부부의 또 다른 자녀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회동에서 이제 15개월 된 예멘의 휴전 상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회담의 중요한 진전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유엔 주도의 지속적인 노력들을 환영했으며 다양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단에서 철수하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빈살만 왕세자 외에 셰이크 타눈 빈 자예드 달라히안 아랍에미리트연합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각각 회동하고 양자와 지역 및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인도 그리고 세계와 상호 연결된 중동 지역에 더 큰 안전과 번영의 비전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향후 이들 4명이 정례 협의를 유지하고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공개 처형과 퇴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공개한 유엔 아프간 지원단의 보고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남성 274명과 여성 58명 그리고 남자아이 2명이 공개적으로 퇴형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초의 공개 퇴형 사례가 2021년 10월 북부 카피사주에서 보고됐으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각각 100차례씩 공개 구타를 당한 사례와 이밖에 지난해 12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격용 총기로 가해자를 공개 처형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2021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한 전후로 퇴형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 인권 담당 책임자인 피오나 프레이저 씨는 태형은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단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형 집행에 즉각적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법은 이슬람 율법과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많은 아프간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서 국제인권법과 이슬람법이 충돌할 경우 정부는 이슬람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1990년대 집권 당시보다 온건한 통치를 약속했음에도 이 같은 처벌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한국과 일본 관계 심화와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이틀 일정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일본은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양국 간 유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웃나라들과의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어제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셔틀 외교가 복원됨에 따라 고도화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4도, 최고는 12도에서 27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뤘고 이를 환영한다며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논의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은 열려있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한 정상회담이 채택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미한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대화와 국가안보회의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희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주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의제가 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의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타 파견에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소수의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양측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양자 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과 11월 프놈펜, 올해 3월 도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한국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건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후 12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등과 함께 참배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맞아 공식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됨에 따라 고도화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한 간 격상된 확장 억제 협의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핵 협의 그룹 NCG 신설에 합의한 데 이어 확장 억제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NCG와 연계한 미한일 3국의 공조체계 신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한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미한일 간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지금 막 만들어 놓은 미한 NCG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NCG 신설 합의는 양국이 확장 억제 협의 수준을 격상시킨 결과라며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일본도 이 같은 협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관련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 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건 워싱턴 선언과 미한 NCG가 처음입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NCG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협의 통로를 만든 건데 일본이 함께하려면 미한일 안보 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미가 전략, 전술, 실질적으로 훈련, 교육까지 같이 가겠다는 게 한국의 목표거든요. 한미가 합의한 수준까지로 가려면 이거는 한미일의 삼각 동맹 정도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윤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사카 한국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NCG가 3자 협의체로 가기엔 한일 간 신뢰와 군사협력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NCG 이슈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또 잠재적인 중국의 핵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한일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이나 한미일 연합훈련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NCG 일본 참여 여부는 북한의 향후 핵과 미사일 도발 여부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여전히 높지만 북핵 대응 차원의 미한일 공조에 대해선 긍정적인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기시다 정부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양자를 분리해가지고 안보협력은 안보협력대로 하는 거고 또 갈등 문제는 갈등 문제로 풀어간다라는 식으로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중에 이제 북핵 대응의 문제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반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박 박사는 NCG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군사협의체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견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한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겁니다. 미한일은 현재 세 나라 간 정보 공유 약정, 티사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등을 바탕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 차원의 새롭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것 자체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안보 분야의 앞으로 협의, 또 훈련,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센터장은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가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갖는 회담인 만큼 세 나라 안보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중국 해안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하고 중국 영토에서 수익을 거두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폐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한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마땅히 다 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 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이달 말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선박 간 불복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5월 말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의 계기에 미한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 차단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주관으로 이루어질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가 사실상 결정됐고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I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에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5년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핵전략잠수함 SSBN은 세계 어디서나 북한 타격이 가능한 최적의 핵 억제 수단이라고 미 해군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에 전개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한국에 전개될 예정인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에 대해 동맹에게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strategic deterrent platform that performs
탕그레디 교수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핵잠수함은 미국과 동맹국이 해구산으로 보호되고 핵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순찰을 수행하는 전략적 억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 대령 출신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탕그레디 교수는 퇴역 후 해군 수상전과 잠수함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특히 미한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기존 전략 자산에 더해 추가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를 결정한 것은 빈틈없는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핵잠수함은 미국 확장 억제력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 역할을 넘어 가장 강력한 확장 억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s just the stealthiest. There's no one who is able to detect those.
탕그레디 교수는 전략 핵잠수함이 적에 의해 탐지됐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 강점은 은밀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도 뛰어난 전략 자산이지만 이론적으로 적이 미사일 기지나 비행장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반면 전략 핵잠수함은 은밀성 때문에 적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저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전략 핵잠수함의 특성상 위치를 알아내 표적으로 삼기가 매우 어려우며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또 전략 핵잠수함의 강한 위력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 SSBN, a US SSBN could hit North Korea while sitting in port in San Diego.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모항인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인근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 결정에는 전략적 의미와 함께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데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 델루카 랜드 연구소 해군 프로그램 국장도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략 핵 잠수함 한국 전개의 의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을 지상과 공중, 바다에서 모두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has a burgeoning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gram. So how do you provide deterrence?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대잠 분야에서 복무했던 델루카 국장은 북한이 급성장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억제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그것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는 필요한 경우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 핵 잠수함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it is the most secure asset for US strategic deterrence.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이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일반 잠수함의 전개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 핵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을 정의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에는 SSBN으로 핵무기가 아닌 전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SSGN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f the US deploys submarines without nuclear weapons, then typically we do not refer to them as SSBNs.
탕그레디 교수는 최근 미국 국방부가 관련 질문에 오하이오급 SSBN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핵무기 없이 잠수함을 배치하는 경우 SSBN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전략 핵잠수함을 보낸다면 SSGN이라고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면서 SSGN 전개도 상징적 의미를 갖겠지만 SSBN이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입항이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non-proliferation is about transferring nuclear weapons in countries
탕그레디 교수는 비확산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그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통해 한국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 조약이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루카 국장은 미국이 약속한 대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을 전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어떤 형태의 잠수함이 전개되든 실제 억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I actually don't think that changes the deterrent effect of it, or we do not send them into.
델루카 국장은 다만 핵무기 탑재가 되지 않은 잠수함의 한국 전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에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전략 핵 잠수함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핵개발 기술을 이미 갖췄지만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전술 핵 재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며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보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건 아닐까요? 남북한 모두의 핵개발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I think it advanced the security of South Korea.
저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증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북한의 끔찍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그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우선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의 모든 합의를 일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추가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무기 실험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특히 북한이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북한의 위험한 조치를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미한 정상은 핵협의 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양자 차원의 핵계획 협의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토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 we're mixing apples and oranges here. Ambassador Jeffries knows far more about
사과와 오렌지처럼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제프리 대사가 저보다 나토와 유럽을 훨씬 더 잘 알죠. 하지만 나토 핵기획그룹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합의였습니다. 미한 간에는 21세기식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핵 계획을 한국과 더 많이 공유할 것이라는 양자간 결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의 핵 공격을 위협하는 불행한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합의입니다. 물론 한 나라와만 협의할 때는 더 높은 단계의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협의체를 창설하고 한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은 궁극적으로 미한일 삼각동맹을 최선의 형태로 봅니까?
Dennis and I dealt with this 15 years ago in the Bush administration.
와일더 전 부좌관과 제가 15년 전 부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국은 나토와 달리 아시아의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방식의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바퀴살처럼 1대1 관계를 맺는 것이죠. 비공식이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완을 비롯해 호주와 태국, 필리핀, 한국,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러시아의 최근 행동,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정확하게 짚은 미래의 국제 질서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관계 안에서 비공식 그룹을 형성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안보협의체 쿼드를 구성했습니다. 미한일 삼각협력도 있죠. 일본은 타이완과 협력을 늘리고 있고 필리핀도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한국에선 일본을 포함한 삼각동맹을 맺는데 저항감이 있는데요.
Well, I think as Ambassador Jeffries just said, when we look at East Asia,
제프리 대사 말처럼 동아시아는 나토와 다릅니다. 나토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하죠. 아시다시피 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다릅니다.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이 모든 나라들은 매우 다른 관점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축과 바퀴살 방식으로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심점에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다가가 국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지난 70년간 중심축과 바퀴살 개념은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아시아 동맹체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죠.
와일더 보좌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 대담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1년 내에 핵무장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언급했을까요?
Well, first of all, he stated a fact. And he stated the truth.
윤 대통령은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순도를 35%, 80%, 90%로 계속 높여야 합니다. 일반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20%까지 농축하는데 전기 생산엔 그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로 보유 숫자로는 한국이 세계 5위죠. 누군가가 폭탄에 넣을 핵물질을 얻기 위해 우라늄을 80%, 90%까지 농축하겠다고 결심하면 역량은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인데 상업용 원자로는 플루토늄도 생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의 길을 가야 한다면 갈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요.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일이죠. 미국은 한국의 전략 폭격기도 짧은 기간씩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안도 추구할 수 있지만 NPT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한국인들의 70%는 자체 핵무기를 갖기 원합니다.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 한국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보세요.
I think you're absolutely right, but it also has to be put in the context of overall global.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전반적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도 봐야 하고요. 특히 중국의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중러 간 협력 증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과 파트너, 우호국들에 대항한 동맹을 자처합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등과도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약속했죠. 전략 핵 잠수함도 전개할 예정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훈련을 늘리겠다고도 공약했죠. 우리는 더 나은 집단적 대북 억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중국과 러시아가 워싱턴 선언과 미한 정상회담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패권 경쟁을 벌이기 전에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연대와 신의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건가요?
I don't think there was ever any question about South Korea's alliance and its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저는 협력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연대와 신의에 그 어떤 의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한국 침공을 격퇴할 것이라는데도 의문이 없고요. 중국은 국제질서에 위협을 가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혜택을 누려온 그 질서 말입니다. 중국의 이런 위협은 지난 10년 사이에 제기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모두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한국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무역과 외교 관계를 끊지 않았죠.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합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두 개 중 하나인 중국과의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아마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 유지는 중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나 경쟁은 모두 전반적인 관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미중 관계에서 한국은 중요한 요소이고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한국은 특히 전임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어떤 이득을 봤습니까? 한국이 미국과 더욱 분명히 연대할 때 중국이 한국을 더 존중한다고 보십니까?
No, I really do believe that prior South Korean governments were perhaps
저는 한국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기꺼이 굴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의 치명적 영향을 목격했죠. 한국의 사드 배치 때 중국은 경제관계를 통해 1년간 한국의 극도의 압박을 가했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게 한 건 아주 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선언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중국이 패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한 동맹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한때 한국에 행사했던 수준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간청하기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때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왈더 보좌관님, 한국은 56%는 중국을 10년 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22%로 두 번째를 차지한 북한을 크게 앞질렀죠. 중국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나요?
I think that South Koreans are right when they say China poses a bigger threat. In some ways because
중국이 어떤 면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만큼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방법과 경제적 방법이죠. 현 시점에선 중국이 한국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힘듭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실질적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의 비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북한 지원에 나설지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지정학적 고려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선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 혹은 다른 수단으로 압박할 가능성을 더 걱정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Washington. First of all, this is a major step.
미국에 극히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가들이 내린 용기 있는 약속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 사이에 매우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내 전반적 동맹 구조를 강화합니다. 중심축과 바퀴살 관계를 넘어 바퀴살 간에도 대화와 협력과 조율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과 중국의 새로운 위협, 북중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대응입니다. 아주 좋은 진전이고 두 정상 모두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왈더 보좌관님, 한일 관계 강화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When we have all of our allies in East Asia hooked up,
미국의 모든 동아시아 동맹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동맹도 강해집니다. 전력도 배가 되고요. 우리는 지금 아주 훌륭한 체계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관계가 구축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강력한 능력을 갖춘 동맹 체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란 신호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강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 법원은 오늘 한국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천만 원, 미화로 약 3만 8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상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년과 2001년 탈북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한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등의 앞선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일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에만 6척의 선박을 구매했는데 모두 중국 선적의 중고 선박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든 선박은 태령 3호입니다. 뷰이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를 조회한 결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선적의 신홍샹 77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4월 북한 깃발에 태령 3호로 새롭게 등록됐습니다. 평양 낙랑구역 승리동 소재 회령시핑이 태령 3호의 선박의 등록 주체로 명시됐으며 등록 날짜는 4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태령 3호는 중량 톤수 2,985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2007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인 2007년부터 신홍샹 77호란 이름의 중국 선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달 돌연 북한 소유 선박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선박 등록 자료만으로 북한 혹은 중국의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불법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전달인 3월에도 중국 선적의 화진성 8호를 자국 깃발의 황룡산호로 새롭게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3월 덕성호란 이름의 선박을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바로 직전까진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엔 향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이들 선박 모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기 전까진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에만 벌써 6척의 중국 선박을 사들인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과 동일한 수의 선박을 등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구매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물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의 선박 구매는 2022년 극적으로 가속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 선박 대부분은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소유주로부터 취득된 것이라며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중국 정부에 이들 구매를 문의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총 38건으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건수를 넘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북한 서해 초도 북쪽 3km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3척이 보입니다. 길이 105m 선박 2척이 약 40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둔 채 선체를 맞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과 일치합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 있는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지선 한 척이 양옆의 대형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틀 전인 1일에도 환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초도 북쪽 약 3km 해상에서 길이 95m와 50m 선박이 선체를 밀착한 장면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비오이는 올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두 건의 사례를 더하면 올해 환적 의심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해 BOE가 포착한 36건보다 많은 것으로 불과 4, 5개월 동안 지난해 1년치보다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물품이 오갔다면 그 종류와 관계없이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북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엔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도 북한의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북한의 언론자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에르메 카넬라 대수자 고도이 유네스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안보 담당 과장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네스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표현의 자유 보호와 증진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strong recommendation to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고도이 과장은 유네스코는 국제기구로서 개별 국가의 언론 자유 실태를 수치화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함께 교육과 건강, 양성평등 등 많은 권리가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억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it's very important to follow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고도이 과장은 북한이 UN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표현의 자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론인의 수감이라는 하나의 큰 문제를 많이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도이 과장은 유네스코는 언론의 중요성과 의무에 대한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언론인에 대한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 법적 조치의 최소화 등 구체적 정책 권장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를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유엔은 지난 1993년 12월 유네스코의 권고로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온 유럽연합 EU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5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의 입장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의견과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고 있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은 회복력 있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힌 지난 3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북한 인권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 내 언론 자유 부재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해결하기보다 대량 살상무기 구축에 자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척도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언론 자유 향상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유엔의 여러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 정부가 모든 유엔 특별 절차 임무 수임자들과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이사회에 동의한다면서 여기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2차와 3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수용한 권고안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이러한 분야에서 건설적인 진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사이에 이유는 표현과 의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달을 맞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캐나다 정부도 언론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으로 인권 보호에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의 언론 자유 탄압과 인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이메뉴얼 완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5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3일 발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인터넷 통제와 휴대전화 감시,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처형 등 언론 자유가 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81을 기록한 북한은 RFS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언론 자유 탄압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초년도에 완전 퇴치를 선언합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곰보가 되는 초년도는 인류의 가장 큰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초년도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초년도를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 박사였습니다. 제너 박사는 소의 질병인 우두에 전염된 사람은 초년도에 걸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너 박사는 1976년 우두에 전염된 사람의 종기에서 고름을 뽑아 8살 남자아이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이후 제너 박사는 천연두 병균을 아이에게 주사했으나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천연두를 예방하는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종두주사라고 불리는 이 백신은 전 세계로 퍼져 수많은 천연두 환자를 예방했습니다. 그 결과 천연두 환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그리고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완전 퇴치를 선언하게 됩니다. 1886년 5월 8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카콜라가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Soft drink was first sold to the public at a soda fountain in Jacob's Pharmacy in Atlanta on May 8th of 1880.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존 펜버튼은 자신이 직접 만든 코카콜라라는 새로운 음료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설탕과 탄산수, 코카 잎 등을 섞어 만든 펜버튼의 이 청량 음료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펜버튼은 약국을 그만두고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어 이 콜라의 잠재력을 예감한 한 사업가가 제조법을 사들여서 1893년 코카콜라를 상표명으로 등록합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국 이상에 진출했고 500여 개 브랜드에서 3,500여 종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 음료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